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는 위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1999년 6월 2조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대규모 적자로 망하기 일보 직전의 회사에 한 외국인 경영자가 부임을 합니다. 그 회사는 닛산 자동차였고 그 외국인 경영자의 이름은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장의 취임을 반기지 않았고 또 그 위기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를로스 곤은 놀랍게도 취임 1년 만에 파산 직전의 회사를 놀라운 흑자 회사로 역전시켜내므로 전 세계의 탁월한 경영인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닛산 자동차에 부임해서 가장 크게 충격받은 사실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가 불이 타서 바닷속으로 침몰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불을 끄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제가 닛산 자동차에서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사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다 같이 망하는데도 직원들은 그저 무사한 일, 나 하나 정도 그러면서 같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사한 일과 패배의식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불타는 갑판론이라는 그런 경영 화두를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배에 비유되는 이 회사가 불이 났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불이 이 회사를 집어삼켜서 우리는 침몰하여 망하고 만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모두 다 달려들어서 이 불을 꺼야 된다. 그리고 회사를 살려내자, 배를 건져내자.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회사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평안하면 사람의 본질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위기의식, 올바른 위기의식,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냥 달콤하고 은혜롭고 모든 것이 무사하니라고 평탄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경영자 카를로스 곤의 탁월함은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역설적으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올바른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직원들에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적당한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과 오늘날의 교회에도 중요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느냐? 교회가 급성장하고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위협을 느껴서 그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신문하고 때리고 협박합니다. 너희들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든지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받으면 당연히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용기 있게 무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위기 속에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침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대니얼 콜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프라이멀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위 리더십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의 연구에 의하면은 모든 성장하는 기관이나 단체들 그런 곳은 그 조직의 분위기나 그 정서, 그 사기가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또 좋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침체되어가거나 또는 망해가거나 굳어져가는 조직이나 단체는 그 분위기가 어둡고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정서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의 정서,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분위기 메이커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조직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향존직분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려고 하면 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참 특히 저의 경우는 이게 힘들다고 또 스트레스 쌓인다고 찡그릴 수조차 없어요. 예? 왜요? 전체 교회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저한테 못 박아 놓았어요. 항상 기뻐해라. 예. 하나님이 교회의 전체적인 성도들의 분위기가 승리의 분위기, 복음적 분위기로 밝은 분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리더의 그 감성지수 EQ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IQ나 뭐 어떤 경영 능력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감정을 다루는 자신의 어떤 감성을 다루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떨 때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 또는 막 과업이 막 막중할 때 또는 위기가 막 닥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어때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고 감정이 막 이렇게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교역자 회의를 하거나 교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막 어떨 때 너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기도하고 추스리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시간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머를 막 씁니다. 되지도 않는 유머를 막 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안 웃으면 제가 협박을 하면서 웃으라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분위기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당회 또 건강한 교회는요, 그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힘든 일들도 아주 명랑하게 기쁨으로 아주 풍성한 좋은 분위기와 감정 속에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런 단체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다 리더가 EQ가 감성지수가 높은 리더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 분명히 위기와 스트레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성을 잘 추스리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 오히려 믿음의 분위기를 형성시켰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감성지수가 높은, EQ가 높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은 결과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참 멋있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합심 기도야말로 침체되고 부정적인 영적인 분위기를 속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어렵고 힘든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뭐 자꾸 그래 보세요. 회의 자꾸 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회의하고 뭐 우리가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위기가 생기면은 되는 집안, 되는 교회는요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성도가 어떨 때에 진가를 나타내는가? 위기의 때에 진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에 더 하나 되어서 힘있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한 교회로, 그런 성도로 더 발전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속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위기, 이 핍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대 당국자들한테 끌려갔고 얻어맞았다, 이런 그 자기들 보고를 할 때, 또 사도들이 끌려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웠겠습니까?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뭔가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시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위기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시편 2편을 보시면 민족들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또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나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렇게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위하여 필요한 고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이 고난의 의미,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면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은 마치 이와 같은 고난입니다. 산모가 이제 열 달 동안 아기를 잘 잉태했다가 이제 배가 불러서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자, 진통이 왔어요. 갑자기 진통이 잘 안 오다가 굉장히 격렬한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진통이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산모들이 그때 야 이제 죽었구나 절망하고 끝장납니까? 아니죠. 그 진통을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아기 안 낳아보셨나 보죠? 네. 어떻게 견디지요?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볼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에 그 모든 진통을 견디고 이기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망할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죄짓고 또 우리가 뭐 게으름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셔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런 자들이 통과함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고난이구나 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도함으로.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지 않나요? 이렇게 한숨 짓고 하소연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깊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겠죠. 그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고난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내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는 그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에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절망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하게 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핍박도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이거 분명히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응답받을 사람 좋아, 아, 야,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겪을 때에 이야 이거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때로는 불시련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는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을 겪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핍박이 그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벌받아서 당하는 저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난이요 핍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경건하게 살고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예,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셨거나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지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마치 산모가 진통하여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9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29절 이하의 기도의 제목을 볼 때 우리의 눈에 먼저 탁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보다 예? 뭐가 더 탁 들어오냐면 병고침, 그죠? 기적, 표적,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빨리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기도는 그저 고난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 없애달라는 기도 하나도 없지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밤낮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우면서 빨리 없애주세요. 어서 속히, 예? 어서 빨리 없애주세요. 이런다고요. 그것도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인내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어서 속히 빨리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런다고요. 예?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 없애달라는 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나 은사나 병고침이나 표적과 기사 그 자체를 먼저 구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치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그러한 체험과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또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관찰해보면 때로 아주 큰 은사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놀라운 치유의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적 같은 그런 신앙의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그냥 소모적이고 한때의 추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은사 받으면 뭐 하느냐고요. 그런 체험과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뭐 하냐고요. 많은 경우에 그저 다 내 중심의 체험, 내 중심의 나를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할 뿐이지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는 쓰임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도의 사명과 무관한 성령 충만 또 은사, 기적 체험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에 해가 됩니다. 잘못된 신비주의로 흘러버리거나 아니면 영적 교만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신앙 체험들,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은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항상 복음 전도의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건전한 그러한 신앙 체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해온 모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살펴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나 기적 자체를 위하여 기도한 흔적은 없다. 이건 찾아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행하였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사명을 제껴놓고 자꾸 우리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잘 안 돼요. 많은 기도에 비해서 응답의 기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서도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은 또 이런 기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 맛보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적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방언 은사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완전히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방언 체험해서 뭐 할 겁니까? 기적을 경험해서 뭐 할 겁니까?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만약에 지금 그래도 좀 예?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채워주시는 상황 속에서 아쉬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상태였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 기도 응답해서 막 돈벼락을 떨어뜨려줬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의 믿음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이 좀 아쉽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열심을 내는데 네? 갑자기 막 삼손보다 더 건강해져서 힘이 넘쳐납니다. 그럼 여러분 타락 안 하고 방탕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 기도를 하는 분명한 우선적인 목표, 방향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꼼짝없이 하나님 걸려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고 사명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좀 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 놓고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정말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제까닥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다 제껴놓고 그저 주세요. 예? 사명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 제껴놓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산성, 우리의 기도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요상한 제목의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게 개봉하지 아니한 예? 그러한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천국에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뭐 비유적인 뭐 상상이겠지만 왜 우리 집에도 보면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우편물들이 많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우편물 공해라고 하세요? 예? 보면 뭐 어디 백화점에서 뭐 세일한다고 오고 뭐 해가지고 그런 유임 그 편지들 보면은 예? 내가 그토록 원하는 연인의 사랑의 편지는 하나도 안 오고 뭐 내가 그토록 원하는 안부 편지는 하나도 안 오고 전부 다 뭐 선전이나 돈 내라는 편지만 잔뜩 와요. 그러면 많은 편지들이 어때요?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많은 기도가 천국에 그런 식으로 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어떤 우상에게 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데 믿는 우리들의 기도도 90% 이상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떤 기도 편지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겠고 응답하시겠느냐고요. 사명을 앞세운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기대 생활 속에 응답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기도는 뭡니까? 일종의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도피처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면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효과적인 기도지요? 예? 또 어떤 기도 있습니까? 전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전도받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 내가 전도할게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예? 또 어때요? 하나님, 이 고난이 사라지면 제가 그때 평안할게요. 우리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구체적인 나의 행동, 구체적인 나의 사명에 대한 기도는, 구체적인 나의 헌신에 대한 기도는 거의 실종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일종의 신앙적인 변명, 신앙적인 넋두리를 하고 있는 자기 속임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한번 보시라고요. 진정한 기도는 자기 자신과 정면 대결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자기의 삶이 달라집니다. 설령 내 옆에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내나 이웃들이 설령 힘들게 하고 마음이 안 열리고 답답하게 하더라도 주님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되겠죠 하고 힘들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진지한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성령 충만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때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세워놓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글쎄요. 아마도 천국에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나의 자아를 찢고 씨름하는 자신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임수, 나 스스로를 속이는 도피적인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합심 기도의 결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결과 성령이 다 충만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한두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뛰어난 영적인 엘리트들만이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무리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을 너무 개인적으로 이해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뭐 다른 성도들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게 될 값에 나만 뜨겁게 성령 충만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충만, 교회적인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정,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되면 그 충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 충만을 유지하기가. 또 거꾸로 내가 좀 시들시들하고 힘들지만 우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서 그냥 가족들 가운데 있기만 해도 내가 나도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리기만 해도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적인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예, 우리끼리니까 아멘 크게. 예. 저도 그렇게 느껴지죠. 전체적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밝고 건강한 편입니다. 완전하지는 않고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눌려서 왔고 침체되어서 왔다가도 얼굴이 환해지고 회복되어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합니다. 아, 뭐, 아무 교회나 뭐 가까운 데 가면 되지요. 예. 자식들 아무 대학이나 보냈어요. 뭐, 가까운 데 보냈어요, 가까운 데. 그리고 저 아무 직장이나 가까운 데 보냈어요. 예.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살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계속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속해야 되고 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충만을 회방하고 깨뜨리는 세력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전직분자 선거를 이제 곧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 우리가 정말 바르게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또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인내하면 비극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미국 이민교회 섬길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부부가 대구에 101살 된 노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한다고 오셨어요. 휴가를 내셔가지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니까 그 노모님에게 막 복음 전하고 찬송 불러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핍박이 심하더래요. 많이 눌리셔가지고 지난주에 3부 예배에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저는 뭐 예배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은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었습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 나중에 물었어요. 저는 제 설교에 은혜 받은 줄 알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서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위로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찬양도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속. 그리고 그날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교제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떠나시면 그렇게 말씀, 목사님 너무너무 많이 회복되어져서 간다고. 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순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충만한 곳에 가면은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은 한두 개 장작 정도 물 묻었고 의심하고 뺀질뺀질거린다고 여러분 아니요, 다 같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뜨겁게 타오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모든 공동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들이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십니까?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위기 속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마세요. 뭐 영감이 좀 발달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영적인 감각이 좀 개발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또 뭐 은사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끝까지 복음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교회의 성령 충만의 실상, 그 성도의 성령 충만의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고 영적인 체험이 많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기도했처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소모적인 충만일지도 몰라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12월이 다가옵니다. 전도집회도 있고 각종 문화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많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복음 증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해야 될 바, 내가 해야 될 역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경건하게 살지만 고난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 이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임을 깨닫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껴놓고 자꾸만 기적과 이상만을 원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또 애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11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각종 문화행사와 맞춤 전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나와는 무관한 삶으로 던져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러한 증거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회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드십시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잠시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중심의 기도 제목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신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일 가운데 깨어 있게 하시고, 전방대고 영맵도 하나님,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내 속에 나도록 도와, 오 주님, 주님 도와 주시오. 이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하심이 일생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